오늘 8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무렵은 아마 갈릴리 동편 이방인 쪽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그 무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또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거의 마감할 즈음입니다. 3년 정도 지난 그러한 시점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8장 27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그러한 전환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8장 1절을 읽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하신 이후에 갈릴리 외의 지역 사역을 마지막 3년 차에 지금 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의 끝날 무렵에 이방인들을 향하여도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4천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바로 5천명을 먹인 그러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누구를 향하여 그 5천명의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도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민족적인 개념이나 어떠한 인종적인 개념이나 어떠한 그런 남녀의 구분이나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의 본 의는 어떤 한 민족의 하나님으로 남아계신 분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네들의 하나님으로만 한정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그러한 세계의 하나님, 온 민족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 선교해야 될 이유도 그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속한 그러한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집단 안에서만 내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족적인 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에서 깨어서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이전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특정지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의인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정직한 성품이며 그리고 자비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자비의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의인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 안에서 즐거워할 때 우리는 자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이 길거리에서 이 광야에서 제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며칠을 지금 함께 있습니까? 사흘을 지금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사흘 동안 지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식사도 걸러가면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새벽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르고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이요. 우리 같으면요. 1시간도 못 듣습니다. 1시간을 막 여러분 들어보세요. 강의 1시간 들어보시고 설교 1시간 들어보세요. 그럼 몸이 막 뒤틀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의자에서 에어컨 나오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30분 이상 듣는데 그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흘 동안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제 마음에 어제 큰 도전을 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이것이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같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 때까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데 며칠이 돼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도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사흘 동안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겠죠. 3일 동안 금식 집회를 했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금식 집회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걱정하십니다.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밟힙니다. 아, 저들이 과연 저렇게 배고픈 상태에서 먼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그때 8장 4절에 제자들의 반응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참 저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의문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이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며칠 전에 경험한 이후에 지금 이러한 일을 우리가 또 겪었으면 주님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번에도 우리가 또 한번 합시다. 저희가 열심히 도와서 잘 나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충분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경험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번에 오병이어를 경험하기 이전에 그들이 반응했던 것과 똑같은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떡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떡을 지금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우리 인간은 또 과거에 우리의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새벽 예배에 나오실 정도면 그래도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그때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 똑같은 어려운 문제가 닥쳤으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어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힘들어하며 또 믿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 없는 그러한 결정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먼저 생각나기 전에 그냥 현실만 바라보면서 답답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심을 갖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걸림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과거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께서 하신 능력 생각하시면서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들은 어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민족적인 개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는 것, 그것은 환영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 아 주님, 이방인들에게까지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쩌면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마음에 사로잡혔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민족만을 위한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만 축복해 주시는, 우리 민족에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주님,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러한 능력을 베푸지 말아주세요. 5,000명을 먹이신 것 유대인들에게만 해주세요. 지금 저기 4,000명이 있는데 그들이 힘들든 말든, 주님, 저기는 저 사람들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베이스가 깔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편견을 갖고 신앙의 고정관념을 갖는 순간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들, 혹여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음을,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협한 나만을 위한 신앙, 우리 가족만을 위한 신앙에서 우리는 뛰어넘어 온 세계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온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앙적으로 옹졸할 때 우리의 영향력의 지평이 뻗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품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안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우리의 민족 개념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을 가두어 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담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에서 그러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갇혀 계시지 마시고 저 담장을 넘어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일곱 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저번에 오병이의 때와 똑같은 그러한 네 가지의 동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개의 떡을 가지사, 6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그러한 천국 잔치를 오늘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항상 영적 축제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매 예배가 우리는 영적 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와 한인들을 향하여 축제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투박한 식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식사였기에 그것은 바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며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천국 잔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천국 잔치가 우리 은혜교회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넘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8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잔치 가운데에 배불리 먹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열두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열둘이라는 그러한 숫자는 참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열두 지파, 열두 제자, 그렇지 않습니까? 십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그들에게서 굉장히 익숙한 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그 열두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서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익숙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곱 광주리가 남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을 통해서, 야, 지금 이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겠구나, 우리는 더 빨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9절에 보면 사람은 약 4천명이었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천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를 그들이 크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이후에 똑같이 오병이어를 이루신 이유와 똑같은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또 나왔네요.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 달마누다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가 이방인 지역이라고 할진데,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그다음 유대인들과 관계가 있을진데 아마 이 지역은 유대인 지역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감동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배고픈데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갈 것 없이 이건 누구에게나 참 극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야, 예수님께서 우리 4천명을 먹이시는 그 광경을 봤는데요. 아마 웅성웅성웅성 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인 것,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주 1차적인 것, 그 안에서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도 항상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항상 우리가 요구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그러한 차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러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혹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흩어 곧 제자들과 더불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한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이루시고, 예, 좋습니다. 저도 사실 그것을 바라요.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지금 관계하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기적을 주님께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의 영혼을, 죄에 빠진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는, 그리고 그 주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